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청년부에서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꼭 앞에 붙이는 말들이 있는데요.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과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그 협박이 무서워서 그 협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또 하루 길을 더 들어갔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오늘의 본문은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이 두려워서 1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갔는데 왜 도망을 갔냐라고 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어떤 명령이냐면,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가서 할 일들을 쭈루룩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라. 근데 어디를 통하여 가라고 하셨냐면, 광야를 통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실패가 가득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열심히 유별했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주님,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모든 실패감과 모든 상처와 두려움으로 얼룩진 그 엘리야. 그곳이 그 엘리야에게 광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모든 실패와 모든 수치가 가득한 곳. 엘리야에게 광야를 통하여 너의 길을 돌이켜 다시 광야로 가라.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이런 말은 엘리야의 실패와 수치가 있던 그 장소를 다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선발대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 차를 끌고 선발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운전한 지딱 3개월 됐을 때예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딱 3개월. 제가 차를 이제 딱 처음 딱 운전했을 때제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운전은 초보일 때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엄청 오래됐을 때 사고가 나지 않는다. 딱 너가 긴장이 풀릴 때, 너가 운전에 좀, 나좀 잘하는데 하는 그때 사고 난다. 라는 말을 저에게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는 운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좀 까불었습니다. 그 이제 동산에 갔는데요. 동산 옆에 엄청 이쁜 카페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가 언덕이 정말 벽에 붙어 올라가는 것 마냥 정말 이 엄청나게 높은 언덕을 계속 올라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뷰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면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차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저의 그때 상태는 어땠냐면, 차 운전을 3개월을 했고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고, 내가 나를 보니까 운전을 좀 잘하는 것 같고, 어머, 내가 이렇게 핸들링이 너무 좋네 이러면서 제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차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거기서 제가 사고를 낸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의 실수로 저의 이제 뒷차를 박아버렸어요. 제가 언덕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뒤로 와서 뒷차를 박아버렸는데, 저 그랬기 때문에 그 카페는 저에게 어떤 장소냐면, 저의 실패와 저의 수치가 가득 담겨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동산을 가게 되면 그 카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자, 우리 동산에 갑니다 이러면 그 카페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 카페에 그 언덕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 3개월째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그만 언덕만 봐도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차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제가 이제 그런 그 언덕만 봐도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교통사고 한번 난 것조차도 저에게는 그런 의미인데 엘리야에게 이 광야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광야를 올 때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곧장 일어나서 도망오던 그 엘리야가 이 광야를 들어올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눈물이 이렇게 얼굴을 범벅하지 않았을까? 눈물이 막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그 달려오는 동안 또 지쳐서 또 걸어오는 동안 그때 아마 깊은 한숨이 막 쉬어지고 깊은 패배감으로 이 광야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수치, 실패, 깊은 절망,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난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처음 도망할 때 3절 우리 이 본문 말씀 위에 3절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해 이제 다메섹을 가는 이 엘리야. 광야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며 봤던 그 광야와 호렙산에서 내려갈 때 봤던 그 광야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변했습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변했습니다. 호렙산으로 들어올 때의 엘리야는 실패감과 수치와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함으로 이 호렙산으로 들어왔지만 이 호렙산에서 내려갈 때는 엘리야는 사명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임무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 이 기쁨으로 이 호렙산에서 내려가며 광야를 다시 한번 마주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또 청년분들과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올 때 우리 가운데 깊은 절망과 깊은 한숨과 철저히 무너진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 눈물이 범벅되어 이곳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올 때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곳에서 나갈 때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와 한계에 부딪혀 그런 우울한 마음과 힘든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미해졌던 나의 사명이 나에게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편안함, 나의 성공, 나의 무엇을 위한 그 삶에서 나의 생명을 위한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의 문제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다시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라 하셨는데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래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래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일을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래요.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누가 왕으로 서여지는 거, 누가 선지자가 되는 거 아무런 관심 없고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한 그것 입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엘리야에게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약속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 거냐면 이세벨이 문제인 엘리야에게 너 가서 왕을 세워, 선지자를 세워, 이런 명령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방식은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취업이 되면, 내가 이번에 학교에 붙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 그러니까 이세벨을 죽여주세요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세벨을 죽여줄게 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요.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이세벨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 내가 이세벨을 지금 죽여버렸어. 아예 없애버렸어. 아주 내가 잔인하게 없애버렸어. 너 이제 일할 수 있겠지. 이러면 너무 좋으련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지금 문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세벨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과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인대요. 다 이렇게 처리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금 엘리야에게 명령했던 그 세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이세벨이지만 이세벨은 엘리야가 처리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이세벨이지만 이세벨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엘리야가 느꼈던 이 인간의 한계에 우리는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또 우리의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어떤 먹고 나의 편안한 것과 나의 어떤 것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다가 마주하는 고난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가 내 삶에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 내가 돌이켜야 되나 보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언제 좀 힘들어하냐면 선한 일을 하다가 마주하는 고난에 우리가 흔들려요. 선한 일을 하다가 마주하는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마주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아픈 거죠. 저는 저의 몸이 점점 이렇게 부푸는 것에 저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왜 살이 찝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해요. 점점 제가 이 설교 자리 나올 때마다 저 화면을 확인하는데요. 얼굴이 점점 꽉 차는 걸 자꾸 봐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반드시, 네. 오늘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도 청년들과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랬어요. 아, 저는 설교 전이니까 먹지 않겠다. 근데 두 조각이나 먹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만하니까요. 어느 날 몸무게를 재러 올라가서 그 숫자를 보고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숫자를 보고 그럴만한 거죠. 와우, 와우, 못 보던 숫자다. 와, 이렇게. 네, 그럼, 네. 궁금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네. 세 자리는 아직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치킨을 먹고 밀가루를 먹고 피자를 먹으면 저는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몸무게를 보고 나의 열심히 유별했는데 왜 내 몸무게는 이 모양이야 라고 우리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제 몸을 위해 밀가루를 끊고 치킨을 끊고 모든 것을 끊고 나서 몸무게를 봤는데 몸무게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할 말이 있는 거죠. 나 열심히 유별했는데 왜 내 몸무게가 이렇게 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마주하는 그 어려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마주하는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 가운데 터졌을까? 왜 내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 또다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광야에서도 우리는 분명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을 또 나아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 우리가 있는 세상의 곳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싼 것 같은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의 문제를 보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하루가 나를 위하여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선교를 갔었을 때 제가 가는 길에 이펙터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 이펙터는 기타를 칠 때 쓰는 이렇게 장비들인데 공항에서 그게 이제 다른 분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어요. 그분이 이제 그 어디서 이렇게 짐을 뺐다가 두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제 이펙터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막 위로해 드렸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게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도착했는데 그 사라진 게 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막 어지럽기 시작했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조금 원망을 좀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지금 이 길에 왔는데 어째서 제 이펙터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도 제가 이 이펙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귀하게 모았는지 하나님도 아실 텐데 왜 제 이펙터가 사라졌습니까? 아주 잠깐 원망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인도 선교가 끝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더니 갑자기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멋있는 이펙터를 사게 됐어요. 네. 제가 다음에 구경시켜드릴게요. 되게 이쁜 이펙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큰 그림이 있으신데 저는 그 한치 앞만 보다가 한치 앞을 보고 실망하고 한치 앞을 보고 분을 내고 한치 앞을 보고 무너지고 한치 앞을 보고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저를 바라보게 된 거죠. 우리의 내일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올 때 이 청년들의 마음이 어떠했든가 전혀 상관없이 이들이 수련회에 올 때는 지친 마음이고 어려운 마음이고 괴롭고 두려운 마음이고 소망 없는 마음이고 여러 가지 무너진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그 수련회가 끝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 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 청년의 때에 겪어야 될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 다 있는데 청년들이라고 없을까요? 다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분명히 그 수련회로 힘들게 올 거예요. 누군가는 억지로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의무적으로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막 이미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차를 쓰고 연차를 써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두가 어떤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청년들이 소망과 희망을 품고 수련회를 나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이리저리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는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